건강한 마음을 위하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특새 27일째 되는 아침 새벽, 우리 또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 같은 말씀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이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생각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한 마음이죠. 마음과 생각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뇌와 심장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좋지 않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돼 있어요.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감성과 지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인간이 생각보다 느끼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인간이 감성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분노가 치밀면 일단 욕 한번 해버리고 나서 아차 하고 후회하는 게 바로 그 때문이에요. 머리가 감정보다 훨씬 늦게 가요. 마음이 무쇠가 아닙니다. 우리가 터프한 척하고 있지만 마음은 유리알 같아서 아주 깨지기 쉬워요.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일에도 억울한 마음, 분노와 불안감과 수치심을 금방금방 느낍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감정이 이 데미지를 받으면 학생의 경우는 공부할 때 집중력이 없어집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뭐 일할 때 손에 일이 잘 안 잡히죠. 주부의 경우는 뭐 집안 살림도 별로 하기가 싫어집니다. 사람이 싫어지고 자꾸 화가 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성도끼리 마음에 상처받으면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신앙생활도 큰 시험이 듭니다. 마음에 병이 깊어지면은 불면증, 뭐 공황장애, 우울증이 오고 심지어는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이 그 다음에 몸으로 연결이 돼요. 마음의 병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몸도 함께 고통받게 되죠. 뭐 위궤양, 복통, 설사, 탈모, 피부염, 뭐 고혈압, 가슴 통증, 두통 이런 모든 복합적인 몸의 아픔도 마음의 병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로 가득 찬 세상 살면서 누가 마음의 상처를 안 받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상처받은 것만큼 우리도 남한테 무의식적으로 상처 많이 줬을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마음에 상처 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었던 사람이 덜컥덜컥 배신을 때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욕을 먹고 막 좌천당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 마음의 상처가 점점 커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상처를 그때그때 잘 극복하고 일어서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상처가 또 반드시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물의 힘에 휩쓸려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물의 힘을 이용해서 수력 발전을 일으켜서 또 큰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상처를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그것을 정화시켜서 영적으로 강인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때 먼저 우리 마음의 상처 중에 가장 큰 건 분노가 주는 상처예요. 아마 우리 마음의 데미지 중에 분노만큼 큰 게 없을까 생각이 됩니다. 화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화가 가득 찬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요즘은 뭐 화날 일이 좀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분노 폭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참고 참았다가 얌전한데 한번 터지면 이건 그냥 핵폭탄이고 수습이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분노를 터뜨리진 않지만 조용히 사귀었다가 온유월에 설이 내듯이 복수를 계획합니다. 이런 분이 무서워요. 그렇죠? 어떤 형태든 간에 이 분노를 축적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독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말해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화낼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겠는가? 내가 오죽하면 화를 냈겠냐? 그 말은 무슨 말? 오죽하면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내가 화낼 만한 원인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사람이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격발시킨 것뿐이지 이미 우리 안에는 폭탄이 있었어요. 이미 우리 속에 있는 분노 덩어리가 있어요. 그거를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이 그냥 격발시킨 것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폭발하고 시키는 분노의 덩어리가 뭡니까? 보통 이 현실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는 사람은 그 분노 포텐셜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의 인생이 생각보다 잘 안 풀리면은 마음에 쓴뿌리가 많이 쌓여. 시험을 계속 떨어진다든지 원하던 직장을 잘 안 된다든지 입사 동기들에 비해서 승진이 늦다든지 하면은 이 분노가 계속 쌓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 꿈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이건 세상이 불공평한 거다. 이런 쓴뿌리들이 자꾸 쌓이면 아주 조그만 일도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시절에 전도 초청 대잔치를 했는데 40대 남자 초청 대잔치였는데 어떤 분이 와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람 대접하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를 제일 뒤에 테이블로 배정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앞에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좀 잘 나가는 사람들 같대요. 사실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무작위로 그냥 앉혔거든요. 근데 이분은 사정을 듣고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그 당시 IMF 때라서 정리해고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 자존감이 막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툭하면 화를 낸다고 와이프가 되는 부인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가 무작위로 그냥 가나다 손으로 이렇게 타입을 배치했는데도 이게 또 크다 보니까 수백 명 중에 자기가 제일 뒤에 앉았다는 거야. 제가 볼 때 교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 앉히고 자기처럼 명예퇴진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다 뒤에 앉혔다는 거야. 막 소설을 막 쓰고 계시고 교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설교자 제일 앞에 앉혀드렸어요. 얼굴 빤히 보면서 설교하게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속에 분노의 쓴뿌리가 쌓여 있으니까 작은 일에도 막 터지는 거예요. 아마 이런 분은 식당 가서 음식도 늦게 나오면 웨이터한테 막 화를 낼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냐. 사람들은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를 느끼죠. 나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또 나를 분노하게 하죠. 분노는 바로 복수의 심정으로 발전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끼리 분노의 감정을 가지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그런 사람이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막히고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고 사역하면서도 막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가장 크리스천 같아 보이지 않는 때가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예요. 형제를 향한 미움을 가지고 있을 때요. 누구든지 욱하고 화나는 순간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걸 오래 방치하면 마귀의 공격 교두보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거꾸로 말하면 분노를 오래 24시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의 공격 루트를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왜 이렇게 내가 영적 전쟁이 심할까 이렇게 퀘션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분노가 방치된 분노마다 마귀에게 열어준 오픈도어. 여러분이 그래서 한 대여섯 명을 지금 동시에 분노하면서 그분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마귀의 공격 루트가 대여섯 개가 열린 거예요. 한남대교 성수대교를 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리를 끊어야지 마귀가 못 들어오는데 여러분의 마음에서 분노를 몰아내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떤 영성 깊은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준 건데 자기가 영성 깊은 수양관 가보니까 딴 게 없더래요. 화가 치밀어 올 때 숨을 하시면서 나가서 속으로 30을 세면서 찬양 하나 부르고 돌아오면 대부분의 상황은 90%는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라는 것으로 가라앉는데 여유를 두는 이 순간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영어성경에 보니까 conscious of God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이 분노를 녹여내라는 거예요. 한성미 안 하는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 중에 욱하는 성격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가만두면 우리의 마음에 독이 쌓여 이 분노는 나의 의지로 통제가 안 돼요. 이 분노를 마귀가 더 불을 붙이기 때문에 마귀보다 더 크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덮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을 빨리 초대해서 마귀가 계속 퍼뜨리고 있는 분노의 불을 빨리빨리 꺼버릇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 씩씩거리는 버릇을 하지 마십시오. 이를 갈고 자는 버릇도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이 분노의 불씨를 계속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둬야 될 것이 반드시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 본받아 권리 포기를 빨리 해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존심이에요. 자기 권리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이 정도 대접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은근히 생각해놓고 살아요. 내 학벌과 외모와 나이와 지위에 따라서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된다. 선배 대접해달라. 어른 대접해달라. 이 대우를 안 해주면 무섭게 분노하는 것.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분노의 근원에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핵심은 권리 포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수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높고 높으신 주님이 받으셔야 될 수준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예 그냥 수준을 낮춘 것도 아니고 그냥 수준을 없애버렸어요.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가찮지도 않은 인간들이 그렇게 욕하고 괴롭히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으셨던 것은 처음부터 권리를 포기하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일에도 자존심이 너무 세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예수님한테도 그랬는데 나한테는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모든 권리를 포기해버렸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또한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 그다음부터 조금만 잘해줘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두 번째로 제가 보기에 마음의 병 중에 하나는 강팍해진 마음이에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딱 닫혀버립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사회에 나가서 모든 권위에 대해서 마음이 딱 닫아버려요. 상사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국가 권위에 대해서 막 의심하고 그건 부모한테서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가 알던 교포분은 굉장히 관대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흑인 강도를 한번 당하고 나갔고는 트라우마가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흑인은 다 도둑놈이란 어떻게 흑인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죠. 막 이런 막 상처가 극심해요. 어떤 분은 목사님한테서 받은 상처가 커서 교회를 옮겨도 목사님들은 못 믿겠다고 해요. 어떤 목사님은 장로한테 받은 상처가 커서 장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런데 성도는 목사님한테 받은 상처를 극복을 못하고 목회자는 장로님한테 받은 상처를 극복을 못하면 둘 다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상처가 있지만 우리가 그 상처를 예수의 이름으로 넘어야죠. 이겨내야죠. 이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강팍했던 마음, 상처로 인해서 강팍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굳은 마음을 heart of stone 돌 같은 마음이라 그랬어. 상처를 너무 받으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져 버려요. 즐거워도 웃지 못하고 슬픈 일에도 반응하지 못하고 꼭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동화의 그 주인공 거인처럼 그 거대한 성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사람들과 관계하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초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트라우마를 치유하셔서 이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각자 나름대로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나서 사람을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내 친형도 나를 팔아먹는데. 그러나 요셉은 성령을 초대해드림으로써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의 트라우마를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형들과 복수하는 그 정도의 작은 인간이 아닌 이집트 제국과 세계 제국을 살리는 거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만 생각하기엔 너무 크고 고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강박한 마음에 오늘 성령께서 들어오기를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원수도 용서하고 선입관도 버리고 상처가 받은 트라우마도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미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을 다시 한번 초대하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준 트라우마를 씻어내 주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그 상처의 노예가 되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돌같이 강팍한 마음으로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성령께서 부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연한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분노의 마음 얘기했고 강팍한 마음 얘기했는데 세 번째로 슬픈 마음 있으신 분, 슬픈 마음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 마음이 슬퍼져요. 그렇죠? 처음에는 분노하다가 슬퍼져요. 배신당했을 때 마음이 슬퍼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친구가 배신하고 돌아섰을 때, 또 인생을 걸고 추진했던 사업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렸을 때, 건강한 줄 알았던 몸에 암이 있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 자식이 계속해서 엇나갈 때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도저히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충격을 해결을 못하고 마음에 묻어두기 시작하면 슬픈 마음이 됩니다. 우울증이 돼요. 우울증이 한마디로 마음이 슬픈 거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하나도 풀리지 않았을 때 그 슬픔이 마음에 하나씩 둘씩 축적이 돼가지고, 가난이 너무 오래 계속되면, 불경기가 너무 오래 계속되면, 시험을 너무 계속 떨어지면, 취업이 너무 안 되고 있으면 마음이 슬퍼져요. 그렇죠? 목사님들 우리가 SMP 하면서 많이 인터뷰해 보면은 목회를 그렇게 온 힘을 들여서 했는데 2년 3년이 가도 교인이 10명 미만에서 계속 돌면 목사님들이 마음이 슬퍼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농부에게 이런 상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도시인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표현을 잘 몰라요. 그러나 농경문화에서 이건 끔찍한 상황이, 전쟁이 나서 그 당시 적군들이 휩쓸고 간 뒤에 농부들의 상황이 실제 그랬어요. 갖고 있는 곡식은 싹 쓸어가 버리고 농사를 지어야 될 외양간 소도, 젖을 짜야 될 양도 다 식용으로 잡혀가 버리고 말았어요. 농부는 이런 상황에서 울다 울다 지쳐서 더 이상 울 기력도 없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적인 상황에서 하박국의 기도 시에는 전혀 다른 반응이 튀어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의 슬픔은 상황에서 왔지만 그 슬픔을 뛰어넘는 기쁨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도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난 가운데 혼자가 아니다. 너를 구원한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음성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슬픈 마음을 이겨내는 기쁨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흘러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도 슬픈 마음은 슬픈 마음이, 모든 게 잘 풀리고 있는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합니까? 그 모든 돈과 명예를 다 소유한 팝스타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우울증 약을 먹고. 환경이 좋아진다고 슬픈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슬픈 마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최악의 상황이 와도 다 천국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의 슬픈 마음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십시오. 병든 마음의 대표적인 예가 두려움으로 위축된 마음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간신히 성공했지만 이 성공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한 두려움, 모든 세상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마귀는 또 분노를 확대시키는 천재고 슬픔을 확대시키는 천재지만 또 조그만 두려움을 큰 두려움으로 확대시키는 데 천재입니다. 마귀는 항상 과장법의 천재. 그래서 조금만 정신줄 놓고 있으면 금방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367번이 넘도록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아침에 깨면 말씀하세요. 굿모닝,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자기 전에도 굿나잇,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잠이 들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이거 어떡하지? 내 회사 누가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내 욕 누가 하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잘하는 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움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이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을 해결을 못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재능이 있고 아무리 선한 꿈을 가져도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 지도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아요. 실패할까 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뛰어난 재능과 열정을 받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침몰해버린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으면 뭐 욕은 덜 먹겠지만 그것이야말로 비참한 인생이 될 거예요. 두려움은 삶의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두려움이 마음에 토착화가 되면요, 체질이 되면 그걸 걱정 근심이라고 합니다. 염려가 가득 찬 거예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 얘기 한번 드렸죠. 그때 우리 윤영주 장로님 오셔서 얘기해 줬는데, 그 라디오 방송 진행할 때 그 63빌딩에서 유리창 닦는 분 인터뷰를 했대요. 여러분 63빌딩 유리창 닦는 거 보셨어요? 보기에도 아찔한데 거기 사람이 유리창을 닦아요. 밖에 이렇게 옥상에서부터 줄을 내리고 탁 매달려고. 와,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아이, 그 높은 데서 무섭지 않냐고. 어떻게 그 닦냐고.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대. 초보자들은 거기서 닦을 때 자꾸 밑을 내려다본대. 그러면 깍 그러면서 넘어지 기절도 하고 그러는데, 바람이 불면만 하는데 이 베테랑들은 항상 하늘을 보면서 닦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리 감각이 밑을 내려볼 때 오는 것이, 위를 쳐다보면 거리 감각이 없어진대요. 하늘은 항상 하늘이에요. 그냥 여러분도 한번 그 고공공포증 있는 분 한번 출하해 보세요. 하늘 높이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하늘을 보는데 무서운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늘을 보면은 거리 감각이 없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와 무서워라 이러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베테랑들은 하늘을 보면서 유리를 닦기 때문에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야. 여러분이 문제를 계속 묵상하고 계속 회의하고 사람을 보고 있으면 두려움은 계속해서 증폭될 거예요.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어찌하리이까? 상황이 힘들수록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저는 요새 뉴스 굉장히 짧게 보면 안 보고 거의 안 보고 봐도 인터넷 댓글 기사로 헤드라인 몇 개 보고 TV도 잠깐 키면 뉴스는 빨리 보고 끕니다. 그냥 자꾸 그거 보고 있다가 나라 망한다는 생각 들까 봐. 여러분 YTN, MBN 뉴스 한번 하루 종일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망할 거야. 이렇게 큰일 날 거야. 아무도 취업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만 들게 세상이 말해줘요. 그래서 문제를 모른 척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한 1초 정도 보고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 다음에 계속 하늘을 보셔야 돼요. 시선을 고정시켜야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뉴스를 너무 많이 보고 세상 사람과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서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 말이 멋있죠.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좌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막 두려움을 갖다 확산시키다 어? 저게 누구야? 하나님의 말씀이네. 안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슬픔도 사라지고 분노도 조금 있다가 나가버리고 어려워서 못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으면 슬픔도 빨리 도망가고 두려움도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이 힘들고 판단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어야지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 말을 섞어서 들으면 점점 사람들 말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되고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하게 돼요. 사람들의 말은 흘려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집중해서 들으세요. 또 우리가 거꾸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고 사람의 말은 집중하게 듣고 와가지고도 큐티를 해요. 걔가 왜 그런 말을 내게 했을까? 그냥 그 사람이 한 말은 그냥 그 한 말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흘려 들으시고 참고로 하시고 정말 중요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진짜 위기에 왔을 때는 커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저도 너무 두렵고 떨릴 때는 성경을 깊이 많이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친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야 두려운 마음을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스스로를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무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자꾸 격려해줘야 돼요. 자꾸 예쁘다 예쁘다 그래줘야지 여러분 마음이 세상이 박아놓는 이 독화살이 많거든요.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서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처를 입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해줘야 됩니다.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보다 더 힘든 때도 이겨왔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 믿음의 언어를 계속해서 내 마음에 선포해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를 그때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주실 거예요. 성령의 레이저 광선처럼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박힌 이 마귀의 독화살을 뽑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뇌가 변하기 시작해요. 호르몬 변화 일어나요. 감성 변화 일어나요. 우리 안에 자기 비난의 소리, 자기 격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비난의 소리는 마귀가 계속 불어넣는 거고 격려의 소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소리. 우리는 그 성령의 소리를 계속 선택해야 돼요. 저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속 간접 광고하는 것 같지만 우리 모바일 서점에서 파는 이 성경 암송카드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특히 평소에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다가 마음이 힘들 때마다 계속 스스로에게 선포하면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제 기도실에 기도보드에 반은 이 성경 카드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 믿음의 담대한 말씀을 딱 붙여놓고 기도실에 들어와서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한번 쫙 읽습니다. 특히 이대로 가다가 내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 때 제가 읽는 18번 말씀 시편 118편 17절 이건 워낙 제가 자주 얘기해서 우리 교인이라면 다 외워야 될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사람들이 넌 다 죽었어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의사가 당신 병 때문에 당신은 죽을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리로다. 나는 간증해야 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어. 사업이 다 망한다고 할 때, 너는 직장을 못 찾을 것이라고 할 때, 너의 교회는 부흥하지 못할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리로다. 또 살다가 예기치 못한 깜짝 놀랄 일이 닥쳐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고 막 아둥바둥 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을 할 때 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놀랄 일 만났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 같은 상황 속에서 깜짝 놀랐을 때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지금은 놀래고 있지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카드니까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한 몇십 번쯤 선포하다 보면 마음이 추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마음에 박힌 독화살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제거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평강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주장한다는 것은 다스리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강압하지 않으세요. Let the Christ rule in your heart.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다스리게끔 네가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셨는데 그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끔 하는 것은 나의 결단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자꾸 충동질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끔 방해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순간순간 선택해야 돼요. 사탄의 이 꼬드김에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걸 매 순간 거절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오늘의 빈문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당장 내가 뭐 어떤 인간적인 대안이 있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그냥 믿고 맡기는 것뿐이에요. 수영의 기본은 물에 뜨는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의 힘에 나를 맡기는 게 수영의 기본이듯이 기도의 기본은, 영성의 기본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내 힘을 빼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말은 군사 용어예요. 지켜야 하는 것은 노리는 적이 있다는 얘기죠.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24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으로, 우리의 마음 속으로 치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슬픔을 심고 분노를 심고 두려움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굳세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염려는 항상 반비례해요. 염려가 많아지면 기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여기서 고난당한다는 것은 고난은 인간이 주는 상처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인간이 주는 상처가 여러분 마음속에 독으로 남지 않도록 씻어내십니다. 기도 없이 고난을 겪으면 마음에 그 독이 남아요. 그런 마음이 슬퍼지고 강팍해지고 쓴뿌리가 남게 되죠. 그러나 기도는 영혼의 쓴뿌리를 뽑아냅니다. 내 영혼의 흙탕물을 정화시키는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흘러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날 것입니다. 분노가 씻겨나갈 것이고 슬픔이 씻겨나갈 것입니다. 오늘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와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가슴 속에서 이글이글 끓어오르는 자 오늘 성령이 그 분노의 불꽃을 꺼뜨리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자, 슬픈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자, 그 모든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치유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누적된 그런 모든 상처들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처투성이입니다. 주님, 세상에서 받은 배신의 상처, 미움과 분노와 쓰라림과 슬픔이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찌하오리까? 이 마음을 기도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성령께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독소를 제거하여 주시고 트라우마를 씻어내 주시고 성령의 마음 연하고 부드러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